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건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기사 합사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에까지 열 하루길이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가롯에 거하는 바상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새 출발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그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실제로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2년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8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면서 헤매야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살 이하로 되는 나이에 사람들만 살려주시고 나머지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죽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20살 아래로 있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20살이었으면 지금 60세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고 또한 거기에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적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험이 뭐였냐면 그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있는 그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가는 장소가 있죠. 어디를 가죠? 화장실을 갑니다. 과연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대소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당시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냥 땅을 파서 그들의 배설물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무덤문 사막 지대에서 그걸 통해서 질병을 얻어서 다 몰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결법, 그래서 어떤 문둥병이 걸렸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집 바깥으로 나가서 있도록 하면서 위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도록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40여 년 전에는 20살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제가 빈칸을 해놨습니다.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고했다라고 했고요. 5절에서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요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2006년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름에 해이했었던 그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가만 살펴보면 각자가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관이 각자 다 물어보면 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두고 말씀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낸, 우리가 창작해낸 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69개가 시작돼서 말씀을 매일같이 많이 읽자라고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뭐 휴가라든가 일, 집안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이해진 줄 압니다. 이제 9월달 마지막 남은 2006년에 몇 개월을 놔두고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내가 정녕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뱀이 들려지는 달콤한 그 소리에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질만한 그것에 기울였을 때 그들은 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려면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8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38년에서부터 40년 동안을 그들은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름길로 금방 갈 수 있건만 뱅뱅 도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약속만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을까 약속만 하십니다.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취급하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명기 1장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 앞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은 기도한 사람이 바쁠까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쁠까요?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약속해놓고 그 일이 되려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눈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와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실제적으로는 어느 것이 속도가 더 빠르죠? 비행기가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보면 오토바이가 엄청 빠른 것 같이 느껴요. 비행기는 가는지 안 가는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유리컵에다가 젓가락을 꽂아놓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분명히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을 꽂아놓았지만 그것이 굴절되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러한 착시 현상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확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서 전진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스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광 이브레서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방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광야에서 이제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적응이 됐을 것입니다. 뭐 더 전진해서 어디를 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나요? 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멀쩡하게 애굽 왕실에서 왕자로서 성장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왕자니까 왕이 될 테고 왕이 돼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법으로 정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왕실에서 그 문화, 언어와 모든 것을 습득했던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하신 후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단이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생활적으로 굶주리고 힘들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너희에 있는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게끔 해서 그들의 배를 배불러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서의 역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등이 뭐죠?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지점프를 해라. 그러면 네가 그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들어줄 거니까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대신 사람들한테 뭘 얻죠? 와, 저 사람 슈퍼맨이다. 저 넓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이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한꺼번에 그냥 주겠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기를 우리를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빅토리아에 와서 보았던 것이 뭐냐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디렉션이 없었습니다. 방향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고 또한 도박에도 손을 대고 코로나에도 손을 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방향을 어디로 가지고 있는가? 광야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쏟아놓은 배설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곳으로 방향을 잡고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분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의 신을 자기의 땀에 자기의 배입니다. 내 배가 배부르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무엇인가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우리의 제한된 이 땅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옆집에, 뒷집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 지옥 가면 같이 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출발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가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에 대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뭔가 그냥 거저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듣지 않으시나요?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서 뺏을지라도 아니고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바로 그것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짓기만 하면, 그냥 얻기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2명의 스파이들을 가나안 땅을 탐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했고 2명은 뭐라고 했죠? 와, 그 앞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두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 그걸 보면서 메뚜기가 클까 밥이 클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해석의 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들이 못 본 게 뭐죠? 바로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숟가락 들고 퍼먹기만 하면 되는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배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 그들이 무슨 팍죽포를 만들어서 성화료로 쏘아댔습니까? 아니면 탱크로 밀고 들어갔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첫째 날에 한 바퀴 그냥 돌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싸웠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서 무너진 성벽 뚫고 들어가서 차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 대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거기서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가지 많은 기적을 하면서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같이 타고 가는 배인데 풍랑에 의해서 우리가 죽겠냐 이거 담대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상황만 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도 까먹고 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닥치는 이곳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굴 봐야 될까요? 나를 만지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저 죽어버리지 않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데 내가 너와 함께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두려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께 사명받고 선교 현장에 나갈 때 그 환경은 열악해 보이고 목숨 내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그 사실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9월 둘째 주에 새 출발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방향으로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앞으로의 날들이 있어서 미리 끌어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주님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국권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